한국경제사 한국의 1인당 GDP 2만 8천 달러. 한때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오늘날 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현재 1인당 소득은 북한과 비교했을 때 19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잘 살게 되었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한국 경제사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는 1990년대 말 중화권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잠깐 반짝이는 흥행이 아니었고 마치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확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류라는 단어는 중국 매체 베이징 칭니오엔바오의 어느 보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에서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갑작스러운 강추위를 뜻하는 동음이 이어 한류를 변형한 것으로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뜻빛깔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이전만 보더라도 중국이 당시 한류의 유입을 경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 한류라는 단어를 언급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1997년 CCTV1에서 한국의 TV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반영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의 수입 외화 드라마 중 역대 최고 시청률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시청자들의 열화 같은 요청에 방송국은 다음 해인 1998년 CCTV2에서 시청 확률이 가장 높은 또 광고비가 가장 비싼 방송 시간대에 재방송합니다. 사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CCTV에서 방송하게 된 데에는 외교적인 막후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2년 해외 공보관이 홍콩의 한국 영사관으로 보내는 외교 행랑에 사랑이 뭐길래의 테이프를 비밀리에 넣었습니다. 홍콩 ATV에 방송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홍콩 ATV의 방영 허가 후 사랑이 뭐길래는 방영하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시간에 길거리에 인적이 드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후 이러한 열기를 몸소 경험한 중국의 CCTV가 직접 드라마를 구입해 방송을 하기 시작하죠. 이 사랑이 뭐길래가 CCTV에서 방영되기 시작한 1997년은 한류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지만 한국 국민들 기억 속에는 IMF 경제위기를 맞은 비극적인 해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국가 부도의 시기에 역설적이게도 한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시작되고 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어권이 아닌 비서구 국가의 문화가 다른 국가, 특히 소위 문화 선진국에 전이되고 확산되며 환호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요. 중국에서 처음 명명된 이 한류는 이후 세계적인 문화현상으로 인정되면서 영어 사전에도 Korean Wave라는 단어로 공식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중화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 한류가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해 유럽과 미주 지역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기별로 성공 장르와 수출 지역 등이 달랐는데요. 때문에 진출 전략도 지속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시기의 한류를 일컫는 한류 1.0대는 TV 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과 일본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확산됩니다. 드라마 부문에선 대표적으로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를 들 수 있고요. 가요 부문에선 H.O.T와 보아, 그리고 안재욱 등이 노래와 춤으로 한류를 주도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한류를 뜻하는 한류 2.0은 드라마 대장금이 크게 성공하며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까지 진출 영역이 확장됩니다. 당시 대장금이 거둔 경제적, 문화적 성취는 눈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드라마는 문화적 할인이 높다는 생각, 즉 다른 국가의 시청자들에게 보편적인 정서로 다가가기 힘들다는 주장을 뒤엎고 아시아권을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되어 무려 2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음식, 의복, 한글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게임 부문에서는 리니지와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등 주요 인터넷상 게임이 세계적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한국 게임의 매력을 한껏 과시합니다. 리니지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1998년에 출시된 이후 2016년까지 18년 동안 꾸준하게 제공되고 있는 장수 게임이자 MMORPG, 매시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즉 다중 접속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절대 강자입니다. 게임 내 누적 생성 캐릭터 수가 한국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5천만을 돌파했고요. 2014년 동시 접속자 수 22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2015년 누적 매출액 23억 달러 중 50% 이상이 해외에서 거둔 수익이었죠.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한류를 의미하는 한류 3.0은 장르별 성공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K컬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7월에 발표한 싸이의 6집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인 강남 스타일은 한국의 가요인 K-POP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사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음악 자체보다는 코믹한 안무가 곁들인 뮤직비디오로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2년 7월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2014년 5월 31일 전 세계 동영상이 모여있는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단일 동영상으로는 최초로 조회수 20억 번을 돌파하면서 미국 빌보드 싱글 메인 차트인 핫 100에서 7주간 2위를 기록하는데요. 파리 에펠탑 광장과 미국의 뉴욕 타임스퀘어에 운집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남 스타일을 외치며 말춤을 추는 진기한 장면이 TV에 방송되면서 강남 스타일은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기세를 올립니다. 이어서 G-Dragon이 속해 있는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빅뱅의 경우 2010년대 초반부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K-POP의 아이콘으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2개국 24개 도시에서 8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합니다. 최근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출신 보이밴드인 그들에게 열광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는 물론 유럽의 토크쇼까지 진출하면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발라드와 트로트, 댄스 음악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일부 록그룹과 R&B 가수로 명맥을 유지하던 한국의 가요계는 1992년 랩과 힙합으로 무장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시장 규모가 확대됩니다. 장르 또한 매우 다양해지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2001년 당시 16세의 소녀 보아가 난공 불락 같던 일본 가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K-POP의 역사적인 서막이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1년 5월 1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광장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K-POP 공연 연장을 요구하는 떼창과 군무를 하는데요. 이는 K-POP의 세계적인 인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플래시몹이었습니다. 이후 4년 뒤인 2015년 12월, 애플뮤직과 아이튠스 스토어는 아시아 음악 장르 중 최초로 K-POP을 장르 분류에 신설하면서 K-POP은 J로 시작되는 재즈와 L로 시작되는 라틴 음악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K-POP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뒀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둡니다. 음원 판매 수입, 공연 수입, 광고 수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방탄소년단의 경우 가치가 1조 원, 즉 10억 달러를 넘는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그들의 성공으로 인한 한국인,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 그리고 관광객 증가, 연관 산업으로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큰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의 성공에 버금할 정도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 등 명품 드라마들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서먼 어워즈 등 세계적인 히트작들이 출시되고 뮤지컬과 홀로그램 콘서트 등 공연 한류의 바람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글과 한식, 한복 등 한국의 문화 전반에 대한 재계인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았고 현재는 화장품과 의류 등 한류와 연계된 제조업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방송 한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송 한류는 드라마 중심, 완제품 중심의 진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2010년 7월부터는 SBS에서 방영 중인 런닝맨이 이와 같은 기존 성공 공식에 탈피해 이른바 예능 포맷의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BS의 1박 2일과 같은 유사 프로그램과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는 탁월한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저장위성 TV가 SBS로부터 포맷을 구입해 제작한 중국판 런닝맨의 경우 시즌 3까지 방송되면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의 시청률을 기록한 정도인데요. 런닝맨의 주요 멤버인 이광수와 김종국의 중화권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9개 국가에 런닝맨이 수출되면서 그 인기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4년,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쥬라기 공원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현대 자동차 129만 대를 팔아서 버는 액수와 맞먹으니 대한민국도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철강, 선박,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하드파워에 국가 자원을 집중하던 시절에 문화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국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0년 이후 반도체와 IT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첨단 휴대폰과 가전제품을 선보이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 IT 시장을 기반으로 드라마와 K-POP, 온라인 게임 등 한국에서 만든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문화 상품들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T와 문화가 결합하면서 한류라는 전례 없는 소프트 파워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한류가 새롭게 도약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와 각종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홍보에 필요한 막대한 홍보 비용과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의 유저들과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 경로에 주목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밀접한 교류를 통해 한류 팬층을 유지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적인 시장에서 한껏 비상하게 됩니다.